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르니라.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세요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사기에 이제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전체 12명의 사사가 등장하죠. 그런데 그들이 사사로 세워지는 이런 어떤 장면들을 보면 크게 어떤 세 부류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의 필요를 보고 내가 그 사사들이 이렇게 결단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로부터 어떤 사사로 세움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제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렇게 사사로 부름 받는 경우인데 우리가 얼마 전까지 묵상했던 이 기드온이 여기에 속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음성을 듣고 사사로 부름을 받았죠. 뭐 이외에도 뭐 성경을 보면 바울 같은 경우에도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그 뒤에 그는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중 누군가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기적적인 방법만을 의지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할 때 그것은 언제나 어떤 검증이 필요하고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시가 완료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완료된 계시인 이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보편적인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사실은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내가 연약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가? 는 것은 사실은 기도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안 들어도 되는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공동체의 필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또 교회 안에 어떤 빈틈을 발견해서 야 내가 그 빈틈을 좀 채우면 좋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입니다. 에훗이 대표적이죠. 에훗은 일종의 거룩한 분노, 의분이 있었습니다. 모압왕 에글론으로부터 자신의 민족이 당하는 어떤 아픔에 대해서 대항할 필요를 이 개인이 스스로가 가진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은 듯한데 에훗은 자처해서 에글론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도 마찬가지죠.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를 끌고 왔을 때 드보라는 이 바락을 이렇게 충동해서 바락을 독려해서 이 싸움에 동참시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는데 드보라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공동체의 어떤 필요를 채워야 하는지를 잘 알고 그것을 내가 좀 감당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결단한 사사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좀 빈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빈틈을 보면서 야 내가 저 빈틈을 좀 채워가면 얼마나 좋을까 좀 이렇게 소망하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스스로 결단해서 감당하는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서 사사가 된 사람이죠.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입다가 대표적입니다. 오늘 보면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어제 저희들이 묵상했던 본문에서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자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시죠. 이 암몬 자손들이 길르앗에 진을 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하는데 아무도 맞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이 입다를 찾아가서 6절을 보시면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라고 청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장관은 일시적으로 군사를 이끄는 그런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뭔가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장관이 아니라 이번 전쟁에서 좀 앞서 나가서 싸워달라 뭐 이런 어떤 부탁입니다. 앞선 두 경우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이 입다가 들은 것도 아니요. 그리고 이 입다 스스로가 거룩한 의분이나 어떤 열정을 가지고 야 내가 일어나서 싸워야 하겠다라고 결심한 것도 아니라 장로들이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서 좀 싸워달라 이제 이렇게 부탁한 것이죠. 사실 대부분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많은 경우에는 이런 것 같아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뭐 생각도 사실 잘 못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요청이 들어오고 내가 필요하다라고 그러는 경우들이 참 많죠.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 일은 꼭 뭐 집사님이 그 일은 꼭 장로님이 해주셔야 하는 일입니다 라고 청함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야 그래 그 일은 내가 해야 돼 내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 사실 잘 없습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은 그 일에 적합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경우에는 내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 일에 적합할까? 고민되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공동체가 내게 상처를 줬을 때 공동체에 대한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더 수고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힘든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입다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사람의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 입다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기생은 몸 파는 여인을 말해요. 그 사회에서 가장 천시되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몸 파는 여인인데 그 소생이 바로 이 입다입니다. 더욱이 이제 길르앗의 아내 그러니까 정실 부인으로부터 태어난 아들들로부터 이 입다는 쫓겨납니다. 그 이유가 기업을 잊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을 보면 사실 입다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배다른 형제에게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이 이 있다였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쫓겨납니다. 저도 어릴 때 어머니가 제가 잘못하면 어쩔 때는 이 속옷만 입고 막 문 밖에 쫓아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서럽던데, 입다는 뭐 그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쫓겨나서 이 돕 땅에 거주하면서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패거리를 이루어서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입다에 대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입다가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잡류들을 입다가 모은 것이 아니라 잡류가 모여든 것을 보면 사실 입다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비범한 사람이었고 어떤 매력이 있는 사람인 게 분명한 것 같아요. 1절에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큰 용사, 기드온을 향해서도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큰 용사라는 것이 영적으로 크다라는 말도 되고 또 신체적으로도 크고 힘도 센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이 입다는 이게 두 번째 의미, 힘도 세고 뭐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매력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필 기생의 자녀로 태어났고 온갖 시련을 다 겪습니다. 형제들로부터 쫓겨나고 패거리를 이루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 앞에 장로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 싸워달라라는 청을 한 것이죠. 참 상처가 많은 사람이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사람에게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입다도 처음에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 7절 보시겠습니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전에는 나를 쫓아내더니 너희들이 어려워지니까 내한테 도움 청하는데 나 그거 들어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마치 입다의 동생들이 장로들인 것 같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쫓아내었는데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장로들이 동생들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이 입다의 동생들이 입다를 집에서 쫓아낼 때 그것을 중재하고 개입하고 또 선악간에 분별해야 할 어떤 장로들이, 공동체의 어떤 어른들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고도 못 본 채 했다라는 거예요. 눈 감고 있었다는 겁니다. 괜히 나서면 귀찮고 피곤해질 것 같아서 아, 저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모른 채 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나서기 싫어하죠. 왜냐하면 내게 뭔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귀찮아지기 때문입니다. 피곤해지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옳은 줄인 줄 알지만, 또 때로는 그것이 잘못된 일인 줄 알지만 개입하지 않고 말하지 않습니다. 귀찮고 피곤해지기 때문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린 제사장 레위인처럼 말입니다. 내가 보게 된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보게 된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느끼게 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또 누군가가 아픔을 경험할 때 못 본 채 하는 것, 그냥 귀찮다고 눈 감아 버리는 것, 어쩌면 참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입다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결국 공동체의 부름에 응답합니다.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주저앉아 버리고 말고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가시가 돋친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짊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또 다른 상처받은 자를 싸매고 치유하는 그런 동력이 되는 것도 봅니다. 헨리 나우웬이라는 분이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나약함과 고통과 상처를 해결한 강한 사람은 치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치유한 사람은, 강한 사람은 치유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해요. 나약함과 고통과 상처를 인간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니까 그것을 여전히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치유자가 될 수 있고 환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약함과 고통과 상처를 해결한 강한 사람은 치유자가 될 수 없고 그것을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치유자가 될 수 있고 환대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생에 참 고통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 고통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처를 안고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상처를 가지고 공동체의 부름에 응답하고 반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내 아픔이 다 끝나면 내가 할게요. 어쩌면 그날은 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처를 짊어지고 아픔을 짊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또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면서 참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